무엇을 먹는가? 지금 당장 가장 큰 문제는 먹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만 알아도 교회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절실하게 깨달을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문화와 연결해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우리말에는 특이하게 먹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처음 만난 사람과도 차 한잔 하실래요? 인사하고 어른들을 뵐 때도 진지 자주셨습니까? 묻습니다. 생일에는 미역국을 먹는 것이 중요한 나라입니다. 절대 먹으면 안 되는 먹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나이입니다. 나이를 자꾸 먹으면 결국 죽으니까요. 나이를 먹는다고 말하는 민족은 아마 전 세계에서 한국밖에 없을 것입니다. 축구에서도 한국 사람들은 먹는 게 있습니다. 축구공이 자기 골문으로 들어오는 것을 전 세계 사람들이 모두 실점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골을 먹었다고 한단 말이지요. 남의 공을 우리가 먹는다는 것입니다. 상대보다 많이 먹으면 결국 지게 됩니다. 한 초등학교의 산수 시간이었습니다. 선생님이 사과 다섯 개 중에 두 개를 먹으면 몇 개가 남느냐고 질문했습니다. 학생은 계속 두 개가 남는다고 대답했습니다. 다섯 개 중에 두 개를 먹으면 세 개가 남아야지 라고 선생님이 타이르자 우리 엄마가 먹는 게 남는 거라 그랬어요 라고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나라는 먹는 것을 중시하는 나라입니다. 사실 이 부분에서 한국 사람으로 콤플렉스가 있었습니다. 먹는다는 것은 물질적이고 일상적이고 경제적인 것이기에 한국인의 영적 빈곤을 보여주는 언어 사용이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니 그렇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선악과를 따먹는 이야기에서부터 최후 만찬의 이야기까지 전부 먹는 이야기였습니다. 먹는 것으로 시작해서 먹는 것으로 끝나는 게 성경이었던 거죠. 알고 보니 먹는다는 것은 참으로 중요하고 귀중한 말이었습니다. 먹는 것처럼 구체적인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하루에 세 끼의 밥을 먹습니다. 세 번이나 먹는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돌아가시기 전 유월절 식사에서 이처럼 습관적으로 먹는 것의 의미를 전혀 다른 차원으로 바꿔놓으셨습니다. 바로 성만찬의 제정입니다. 예수님은 평소처럼 제자들과 함께 드시던 식탁의 빵과 포도주를 들어 이것은 나의 몸이요 나의 피다 라고 하셨습니다. 죽음을 앞두고 선보이신 마지막 행위가 함께 빵을 나누는 식사였다는 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나서 얼굴도 형상도 모두 달라지셨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도상에서 한참이나 길을 같이 걸었던 제자들도 알아보지 못할 정도였으니까요. 그들은 돌아가시기 전과 똑같이 빵을 떼어주시는 모습을 보고 나서 예수님이신 줄 알아보았습니다. 오늘날 교회도 먹다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을 정확히 이해하면 지금 교회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먹다의 의미는 우리가 생각하고 알고 있는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는 말 그대로 먹는 것으로 생각해 사람들에게 빵을 나누어 주었는데 이제는 다른 차원에서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사회복지의 핵심은 사람들을 제대로 먹이는 것입니다. 교회 역시 사회 속에 들어가 사람들을 먹이는 데 최선을 다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먹이는 것이 세상이 먹이는 것과 같아도 됩니까? 말 그대로 먹는 것을 나눠주면 그것이 기독교 복지가 됩니까? 우리는 주기도문을 고백할 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라고 고백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옛날에는 하나님이 주셨지만 지금은 보건복지부나 정치인들이 주려고 합니다. 교회가 줄 수 있는 것이 단순한 일용할 양식이라면 사람들은 더 이상 교회에 나올 이유가 없습니다. 빵을 줄 수 있는 대통령이나 정치인을 찾아가겠지요. 즉, 교회의 복지는 정치나 사회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복지와 달라야 합니다. 예수님의 먹는 것을 제대로 이해하면 교회의 복지 개념도 달라질 것입니다. 이 그림을 모르시는 분은 아마 없겠지요. 장 프랑스와 밀레가 그린 이삭 줍는 여인들입니다. 그림을 보면 세 여인이 이삭을 줍고 있습니다. 밀레는 매우 가난한 마을에서 자랐고 자살까지 시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밀레가 그린 이 농촌 풍경은 겉보기에는 대단히 목가적이지만 실은 가난과 고통과 슬픔이 배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림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세 여인 뒤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곡식이 쌓여 있습니다. 그 주변에 많은 수확물과 잘 사는 사람들의 수레 같은 것이 보입니다. 한편 그림 전면에 나오는 세 여인은 남들이 수확한 풍성한 곡식은 물론 입에 들어갈 것도 없어 남들이 미처 다 담지 못하고 흘린 이삭을 줍고 있습니다. 기독교적인 메시지를 모르는 사람들은 당시 이 그림을 사회주의적인 시각으로 해석했습니다. 지주들이 수확물을 전부 가져가고 농민들은 결국 착취만 당한 채 이삭이나 줍는 가난하고 고통받는 신세가 된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달랐습니다. 밀레가 이 그림을 통해 묘사하려고 한 것은 사회 고발이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그림 속 세 여인이야말로 행복한 자들이며 하나님의 은총을 가장 많이 받은 이들임을 묘사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자만 아니라 가난한 이들을 위해 이삭을 남겨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밀레는 이 그림을 통해 바로 이 점을 묘사하려 했습니다. 이 그림을 보면서 사회부조리, 약자에 대한 고발, 동정 등으로만 해석해 정치나 혁명으로 끌고 가는 것은 기독교적인 메시지가 아닙니다. 기독교적인 메시지는 그 차원을 넘어서지요. 역사적으로 숱한 혁명과 갈등과 싸움이 끊임없이 일어났지만 결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구제의 방법을 달리해야 합니다. 가난하고 비참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문제라면 기독교 진리에 근거한 구제 방법을 택해야 합니다. 한국교회는 바로 이 점을 모색해야 합니다. 다음 그림은 밀레의 만종입니다. 앞서 본 이삭 줍는 여인들에서처럼 가난한 농부들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림 속의 두 사람은 잘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고된 삶을 살아가는 이들입니다. 메마른 땅에서 곡식을 얻어먹고 살기 위해 힘든 노동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라면 불평하겠지요. 왜 우리만 온종일 땀 흘려 일해야 하느냐며 그렇게 일해도 하루 세끼 먹기 어렵다며 투덜거릴 것입니다. 그런데 만종의 부부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메마른 땅에서 곡식을 줍고 스스로 일해서 먹을 것을 얻는 것은 자신들의 노력 때문만이 아니라 하늘에서 비를 내리고 구름이 가려주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음식을 조금 얻어먹는 것이라며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허허벌판 속에 아무것도 잘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멀리 교회 종탑에서 들려오는 종소리가 저녁 기도 시간을 알리고 있어요. 부부는 저녁 노을 아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번 수정한 이 그림을 적외선으로 투시했을 때 이상한 것이 보였다고 합니다. 부부의 발밑에 있는 바구니가 죽은 아이의 관이라는 것입니다. 아이들의 관을 놓고 하나님이 자신들의 아이를 빼앗아 가셨다고, 아이가 죽었다고 하염없이 슬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행복한 감사기도가 아니라는 해석이지요. 이런 해석의 단초는 살바도르 달리였습니다. 달리는 이 그림을 다른 시각으로 해석했습니다. 기괴한 화가로 알려진 달리는 그림 속 여인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 여인을 남편을 잡아먹는 범아제비로 해석해 발 아래에 어린아이의 관을 두었다고 보았습니다. 묘하게 꽂혀있는 쇠스랑을 성적 욕망으로 해석하기도 했습니다. 똑같은 그림인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의 시각이 이렇게 달라요.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어렸을 때 집에 만종이 걸려 있었지만 뭔지 모르고 보았습니다. 기독교를 믿지 않는 유교 집안이라 종교화라기보다는 그저 그림으로 이해하고 부부의 발 아래 놓인 바구니에 뭐가 있나 들여다본 기억이 납니다. 우리는 왜 교회에 나옵니까? 왜 하나님을 믿고 기도를 합니까?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눈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요, 우리가 받는 복입니다. 먹기 위한 기도. 다음 그림은 장 바티스트 시메옹 샤르댕의 식사 전 기도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들리지 않는 하나님을 향해 기도합니다. 샤르댕의 이 그림은 그 어려운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줍니다. 그림 속 어머니는 어린아이에게 음식을 먹을 때 기억해야 할 것들을 가르쳐줍니다. 대강 이런 것이지요. 식사를 할 때는 꼭 기도해야 한단다. 먹는다는 것은 소중한 것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굶어 죽을 거야. 금식하는 것도 다 하나님 덕분이란다. 하루 세 끼를 먹는 사람은 그때마다 식사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됩니다. 이 기억의 행위를 어렸을 때부터 습관들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신앙이 있는 부모들이 어린 자녀에게 식사 기도를 가르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겠지요. 저는 습관이 안 되어 식사 기도를 잘 잊어버립니다. 거의 70년 동안 기독교와 관계없이 살았으니 잘 안 됩니다. 식전 기도를 깜빡해 지금도 곧잘 기도 없이 먹어요. 그러면 집사람이 옆에 앉아 있다가 꼭 한마디 합니다. 당신 그리스도인 맞아요? 저는 지기 싫어 식전 기도는 잘못된 것이라고 대꾸합니다. 먹어보지도 않고 어떻게 기도를 하냐고, 다 먹고 맛있다는 생각이 들고 나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고 답해요. 그래서 식전 기도가 아니라 식후 기도를 해야 한다고 덧붙입니다. 물론 이것은 다 인간적인 생각이겠지요. 프리드리히 니체처럼 신이 죽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고 바람이 불지 않는데 내 힘만으로 곡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닭 한 마리라도 내 힘만으로 키울 수 있을까요?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달걀 하나를 못 낳아요.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것들은 우리의 노력보다 훨씬 큽니다. 닭에게 모이를 주고 애써 키운 노력보다 닭이 생명을 품고 알을 낳게 하는 자연의 섭리가 훨씬 큰 은혜입니다. 스스로 밭을 메고 물을 준 것보다 거기 이미 토양이 있고 햇빛이 쏟아지고 때맞춰 비가 내리고 벌레들이 흙을 부숴주는 노력이 훨씬 큰 에너지입니다. 전체 공정을 100으로 보면 인간이 밭에서 일하는 것은 10도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음식을 먹을 때 자신의 노력을 내세우는 대신 일을 가능하게 해주신 존재에 감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렸을 때 밥 먹기 전에 기도하는 습관을 들이지 않는 사람은 부모님께도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께도 감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든 믿지 않든 생명의 연장이 우리 자신의 노력 때문이 아니라 밖에 있는 근원 때문임을 안다면 주기도문을 외우지 않아도 어렸을 때부터 감사할 줄 알게 되지요. 밥을 먹으면서 감사기도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의 시작입니다. 일을 한다면 굶는 것도 하나님을 위한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먹는 것은 몰라도 먹지 않는 것까지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이해하기 힘들겠지만 먹는 것도 먹지 않는 것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야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보이지 않고 들리지도 않는 하나님을 삶 속에서 느낄 수 있습니다. 감사 기도야말로 우리 삶을 풍요롭게 하는 원리이지요. 뭔가를 주고 생색을 내는 것이 아니라 어렸을 때부터 밥을 먹으면서 감사할 줄 알게 하는 것이 교회에서 해야 할 진정한 복지의 시작입니다. 성경 속 먹다. 먹는 것에 대한 성경 말씀 두 군데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신명기 24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너는 애굽에서 종 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무슬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다음으로 레위기 19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너희가 너희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신명기에서 하나님은 너 고생하던 때를 생각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한국인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30-40년 전 기억이 있다면 한국이 어떻게 살았나 잠시 떠올려 보십시오. 그런데 지금 감사합니까? 당시 선교사들이 찍은 한국인들의 사진을 보면 가슴을 내놓거나 헝클어진 머리를 한 채 갓난 아이들에게 젖을 먹이는 여인들의 모습이 오늘날 아프리카 난민들과 조금 더 달라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시절의 고생을 기억하고 현재 배고픈 이들을 도와야 합니다. 이처럼 강력한 메시지가 어디 있습니까? 그때 고생했다는 사실이 바로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야 하는 근거입니다. 신명기에서 하나님은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그때 고생한 것을 생각하며 이 일을 행하라고 명하십니다. 강력한 메시지를 내리신 것이지요. 곡식을 벨 때 남김없이 가져오지 말고 이삭을 떨어뜨려 놓아 남들이 남은 것을 주워가서 먹게 하는 은혜를 베풀라는 것입니다. 싹쓸이하지 말고 남의 먹을 것도 남겨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처음으로 기록한 복지는 자신의 것이라도 싹쓸이하지 말고 남을 위해 먹을 것을 남겨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또한 레위기에서는 곡식을 거둘 때 오히려 실수를 많이 해서 남들에게 이삭을 먹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를 엉터리로 해서 좀 남아야 사람들이 보고는 아, 이 사람이 어제 잘못 긁었구나 생각하게 되니까요. 완벽하게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삭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포도원의 열매도 다 따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가난한 사람과 이방인을 위한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지만 그분이 만드신 인간은 욕심이 많습니다. 이를 하시기에 욕심 많은 인간에게 자기 것을 내놓으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혹시 실수로 남겼으면 그것만이라도 그냥 두라고 당부하신 것이지요. 그런데 현대 과학이 발달하면서 트랙터가 등장했습니다. 트랙터로 싹 밀어버리니 이삭이 남을 수가 없습니다. 한 알도 남김없이 완벽하게 긁어가요. 이 같은 사회 시스템에서는 하나님의 명령이 통하지 않습니다. 어수룩한 데가 없기 때문입니다. 옛날 같으면 어디 가서 흘린 음식이라도 얻어먹을 수 있었겠지요. 하지만 시스템이 완벽히 짜여 있는 사회에서는 소위 국물이 없습니다. 한국 음식은 원래 국물이 많습니다. 싹쓸이 체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뭘 해도 남겨놓을 줄 아는 민족입니다. 음식을 다 먹어도 국물이 조금은 남습니다. 저는 한국 사람들은 복받은 사람이라고 밤낮 말합니다. 어디 가서 이삭 줍기를 하더라도 싹쓸이 하지 않고 이삭처럼 남기지요. 그것이 국물입니다. 외국에서는 국물을 다 버리고 짜냅니다. 일본 사람들이 만든 단무지만 봐도 국물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김치는 무슨 종류든 국물이 반드시 있습니다. 이 국물이 바로 성경에 나오는 이삭입니다. 그것까지 싹쓸이해서 내버리거나 그것이 없으면 안 되기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떡 줄 사람은 생각은 안 하는데 국물부터 마십니다. 옛날부터 이삭 줍기를 해서 그렇습니다. 매우 까다롭거나 싹쓸이하는 사람들을 보고는 국물도 없다고 말합니다. 국물을 남겨주는 것이 정이고 여유이고 사람 사는 세상입니다. 버리지 않고 남겨두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단어들은 우리나라와 전혀 다른 사막 문화, 유목민 문화를 배경으로 합니다. 한데 엮일 수 있을 만한 것이 별로 없는 상황인데도 한국어에는 성경과 나란히 엮여 소통되는 표현들이 많이 있어요. 앞서 먹다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한국에서는 선악과 이야기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뱀이 인간을 유혹하기 전에 뱀을 먹어 치워버립니다. 참 이상한 민족입니다. 먹으면 그냥 먹는 것이지 먹어버리거든요. 버리긴 왜 버립니까? 그런데 먹어버린다고 표현해요. 먹고 버리는 것이 있으니 이삭도 생깁니다. 성경의 진리에도 이삭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앞서 본 밀레의 이삭 줍는 여인들은 그냥 그린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롯의 이야기를 다 알고 있었기에 나올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 신학생들이나 목사님들처럼 성경만 공부하신 분들은 이삭 줍기의 뜻을 잘 모르실 것입니다. 저는 인문학을 하니까 알 수 있습니다. 목사님들이 말씀하시다가 놓친 이삭들이 있어요. 그 이삭들을 제가 줍습니다. 밀레이 그림에서 신명기와 레위기 말씀을 거두는 것이 저 같은 인문학자들의 역할입니다. 사실 밀레 자신도 이삭 줍기의 달인이었습니다. 밀레는 모두가 귀족의 얼굴을 그려먹고 살 때 제일 먼저 풍경화에 눈을 돌린 화가입니다. 하지만 처음에는 전혀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그림이 팔리지 않아 먹고 살 길이 없어 자살하려고 했을 정도니까요. 밀레가 그린 여인들과 부부는 정말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종소리가 울리는 대지를 향해 경건히 기도드리는 농부들의 이미지는 당대 추기경의 얼굴로는 설망할 수 없는 신학이었습니다. 밀레는 성경에 있는 이야기들을 스토리텔링했습니다. 대지를 향해 종소리가 울릴 때 농부들이 경건하게 기도를 드렸는데 사람들은 농부들이 왜 기도하는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밀레는 신명기에 나온 이 이야기에 대한 지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 그림들을 그릴 수 있었습니다. 농부들의 감사 기도와 가난한 이들에게 허용된 이삭 줍기를 성경의 맥락과 연결시킬 수 있는 지식이 밀레에게는 있었던 것입니다. 이삭 줍기는 예수님의 가계를 완성시키는 업적도 쌓았습니다. 자, 롯의 이삭 줍기를 생각해 봅시다. 롯의 이삭 줍기는 단순한 이방인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구속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롯은 과부인데다 이방인에 가난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남이 다 수확하고 난 뒤에 떨어진 이삭을 주어 시어머니를 복양했습니다. 어느 날 그 땅의 지주가 롯을 보고는 크게 감동해 결국 결혼까지 했고 자식을 낳아 한 가게를 이루었습니다. 롯은 다윗의 증조모가 되고 다윗에게서 마침내 예수님이 태어나셨습니다. 이삭 줍기를 율법과 명령으로 해석하고 그친다면 밀레의 그림이 제대로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사를 풀어내는 서사의 단서를 보지 못할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성경은 먹는 것에서 시작해 하나님의 자비를 거쳐 구속사에까지 이르는 놀라운 이야기라 할 수 있습니다.